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오늘 오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8일은 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마침 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지난 1월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에 관해 덕담하면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에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2일에서 15일 샌프란시스코 방문 중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는 미북 간 핵 협상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에 가혹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상당히 더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승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어제 의회에 승인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어제 60여 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전쟁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종종 잘못된 계산에 의해 발생한다며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카셈 솔라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이란의 위대한 미래를 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라크 내 미 공군기지에 또다시 로켓포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로켓이 어디서 발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지난 8일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실수로 잘못 발사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폭발하기 직전 발사된 두 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 인공위성이 탐지했다며 이란 공군에 의해 우발적으로 격추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항공 고위 관계자는 이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이 영공을 이용하고 있어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국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정보 수집 목적의 자위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 방위선과 자위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구축함 한 대와 초계기 두 대의 중동 지역 파견을 자위대에 명령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중동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났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은 대체로 매우 부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미북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이 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맞아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해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12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생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마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지난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에 관해 덕담하면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에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은 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또 이번 미한일 고위급 협의 등 미국 일정에 대해 한반도 정세와 함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해 미국과 미한일 3국 간 매우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엔 대화 복귀 시점은 느리더라도 도발을 선택하지 않고 최소한 현상 유지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후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등 레드라인을 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은 뜻을 전달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결국 금년도 한반도 상황에서 안정을 좀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담겨 있다. 왜냐? 지금 중동 문제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북한까지 도발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한일 안보협의차 워싱턴을 찾은 정 실장은 지난 8일 예정이 없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엔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함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 실장과 시게루 일본 국장을 만난 건 강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언급했으며 3국이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선 이 깜짝 면담이 비핵화 협상과 미북 관계,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관심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북 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대북 정책과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은숙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의 안보 담당자와 함께 만난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란 문제와 별도로 지금 북한 문제가 2018년에 비하면 이후 계속 안 풀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북미 대화가 이제 멈춰선 상황이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좀 조율할 필요성, 북한을 잘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최근 불거진 이란 사태와 연관해 북핵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란과의 긴장 고조 사태가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미북 대화의 동력을 잃지 않길 바라는 양측의 뜻이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민태은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뭐 이런 사태 이렇게 되고 나니 미국이 그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후에 약간 좀 소원해지는 게 아니냐, 아니면 훨씬 더 어떤 강하게 북한을 뭐 압박하는 거 아니냐 해서 북미 핵 협상이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니 저희 쪽에서나 미국 쪽에서는 서로 만나서 어쨌든 간에 이란 사태는 이란 사태고 이 일은 이 일대로 해결하자.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이 주요 동맹국이고 그만큼 동맹의 비중이 크다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 사람의 만남이 짧았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이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중요한 북한 이슈는 이번 미한일 고위급 안보협의에서 다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핵심 지난달 말 올해 1월 1일 날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 노선이라는 걸 밝혔지 않습니까? 그게 해석이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요. 미국과의 이제 대화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 뭐 그게 대세적인 해석인데 또 반면에는 여전히 미국이 얘기하는 금지선을 지금 북한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이 같이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북한을 특히 금지선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아까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 것이냐 혹시 금지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한미일이 3국이 협력해서 대비할 일이죠.
한편 정의용 실장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협력 방안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은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났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 부장관과 정 실장이 이날 회동해서 북한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최근 중동 사태와 세계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한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조율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건 부장관과 정 실장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견고함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약속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키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보장국장과도 만나서 북한을 포함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일 공조에 대해서 논의하고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에 나선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4명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8일 전 세계 33개 나라에서 3만 7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한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여론이 대부분 우세했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가 많은 분야는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미국의 협상을 평가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 평가는 36%에 그쳤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80%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협상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한국 응답자들도 7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는데 진보층의 긍정적 평가가 90%로 72%를 보인 보수층보다 훨씬 많았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긍정적 평가와 관련해 두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로 인한 잠재적 파급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 여론이 높은 유럽에서도 미북 협상에 관해서는 영국 66%, 네덜란드 64%, 독일 56% 순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선 미북 정상 협상에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북한을 제외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5개 외교 분야에선 모두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다며 특히 관세 장벽은 68%가 신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66%,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60%, 이민자를 덜 수용하는 정책에 관해 55%, 이란 핵 합의 철회는 5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도자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6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필리핀 77%, 이스라엘 71% 순이었고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20에서 30%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홈페이지에 갱신한 미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외교정책란에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북 정상회담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후보가 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큰 양보가 없어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계속할 것인가란 질문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첫 아시아계 후보인 앤드루 양 후보, 툴시 가바드 하원의원 등 4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9명의 후보는 일부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뒤늦게 대선에 뛰어든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8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만나서 설전을 벌이는 게 전쟁보다 낫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다른 것을 막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의 접촉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월러스 전 차관보는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북한의 상응 조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해병대 중장 출신의 그렉슨 전 차관보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솔레마니 사령관의 제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he'll view it with significant concern. It's of a piece.
상당한 우려를 갖고 볼 것 같습니다.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살됐을 때와 동일한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삭 빠르고 영리합니다. 또 미국이 특정 인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량을 주위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제거가 북한의 향후 중대 도발을 막는 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North Korea will move according to its own timeline and according to its own interest and not necessarily anybody else's interest.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와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겁니다. 다른 누구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아마도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도발을 중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 무엇인지는 지나치게 예측해선 안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입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 기술을 개량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산을 더욱 심각하게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I think we're already worried. Certainly should be. North Korea profits.
미국 정부는 이미 우려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무기와 무기 수출을 거래해 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기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 돈을 벌고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 거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죠. 북한이 이란과 이르면 1974년부터 미사일 협력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우려하면서도 핵 협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이란 과학자들이 북한 핵실험 현장을 참관하고 북한 핵 과학자들이 이란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왔는데 미국 정부는 결정적 협력 증거를 잡지 못한 겁니까?
I don't know. If we have, that may be traveling in very classified circles. But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증거가 있다면 상당한 기밀로 붙여져 소수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국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평가이고 설득력 있는 판단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충분히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 요건을 충족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관건은 대기권 재진입 역량과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확보했느냐인데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십니까?
I think we have to treat Kim Jong-un's claims, take his claims at face value.
김 위원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미국은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북한이 2단 로켓 이상 되는 로켓을 발사할 역량이 없다고 확신시키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일본 상공으로 3단 로켓인 대포동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많은 무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ICBM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완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술을 시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도해선 안 됩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다시 미북 간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y should resume for a couple of reasons. One, we have not seen any reciprocal concessions.
미한 연합훈련은 몇 가지 이유로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훈련은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맹국의 연합된 군사 노력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DMZ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군은 한국군과 미군의 숫자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수적 우위에 맞서 비단 한국국과 다른 동맹과의 작전 속도와 통합성뿐만 아니라 육해공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속도와 통합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But we have to realize that this is not cost-free. Kim didn't ask us to suspend the drills.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돌발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김 위원장은 동맹의 효율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과 포병 부대를 서울을 타격할 수 없도록 후방 배치시켜야 합니다.
이란에는 극도로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는 대화를 우선시하며 인내심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You'd have to ask somebody that's a lot closer to the inner circle of the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도박을 했습니다. 아직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지속되어온 미북 협상 패턴이 있죠. 북한이 도발을 하면 미국은 처음에 강경 입장을 취합니다. 미국은 강경한 군 태세를 취하지만 무력 충돌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만 북한은 합의를 위반하고 미국은 제재를 가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실행해왔지만 북한과의 외교로 제재 지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We may have had too high an opinion of our ability to do this.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이행을 강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재가 성공적이기 위해선 단결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대 압박을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든 유엔의 대북 제재든 각국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으로부터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사망이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과 또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산 우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서 기소된 암호화폐 전문가가 대배심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는 특히 최소 1명 이상의 공범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공범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가 미 뉴욕주 남부법원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VOA가 입수한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대배심은 최초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7일 확정 기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대배심은 그리피스 씨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 없이 북한의 재화와 용역, 기술 유출을 금지한 국가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자신이 전한 고급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이 이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미국의 최대적국인 북한을 돕기 위해 의도적인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배심은 또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서의 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기소장에 담았습니다. 특히 기소장에는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서 이적 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활용법을 제3의 인물과 공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대배심은 피고 버질 그리피스와 이미 알려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이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기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최소 한 명은 뉴욕주 남부법원으로 송환돼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배심 기소는 범죄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울 것인지 검찰 등 국가기관과 함께 배심원들이 참여해 최종 결정하도록 한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에 기인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5조에 따라 중범죄는 반드시 대배심의 심리를 거쳐 기소하도록 헌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검찰 측이 대배심을 소집해 기소안을 제출하고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가 정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추가 조사를 통해 심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 검찰이 그리피스 씨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 대배심의 확정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피스 씨의 대배심 기소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져 다른 대북 제재 위반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금융 거래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이 2016년 기소한 단둥 홍샹 산업 개발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대배심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또 소니 영화사 해킹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된 북한 해커 박진혁은 아직 대배심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뉴욕주 남부법원의 제임스 마골린 대변인은 9일 VOA에 일반적으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30일 동안 대배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그리피스 씨는 여전히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골린 대변인은 그리피스 씨가 보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석방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현재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내 여러 북한 식당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연수 등 단기 체류 비자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양의 한 소식통은 6일 VOA에 시타, 즉 서탑 일대의 북한 식당 가운데 적어도 6곳이 새해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는 시타 구역 내 전체 북한 식당의 60% 정도에 해당된다며 나머지는 영업을 이미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 중인 6곳의 식당도 중국의 춘절 직전인 24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종업원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랴오닝성 당국의 통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베이징과 단둥에서도 일부 북한 식당이 계속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지난달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통해 벌어들인 수억 달러의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운영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하지만 6일 VOA에 중국 내 북한 식당이 모두 문을 닫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식당에 투자한 중국 대방들도 큰 손해를 감수하며 식당을 폐쇄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문을 잠깐 뭐 한 달, 두 달 벌써 닫아도 중국 측에서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라는데 인식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 식당 문 닫았다 뭐 열 줄 아는지 손님들이 모르잖아요. 아이고, 또 뭐 식당이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면 단골 손님들 많이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같은 거는 손님이 위주거든요. 손님이 없으면 뭐 아무리 위치 좋아도 손님이 없으면 야단이거든요. 근데 선물이라는 게 또 잘못 퍼질 수 있거든요.
이 소식통은 중국이 춘절 연휴까지 선양 내 모든 북한 식당의 폐쇄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믿기 힘들다며 중국과 북한 내 지인들에 따르면 이미 다른 비자로 갱신해 복귀한 북한 근로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쇼를 하고 있대요. 그냥 나가는 쇼네. 하고 나가서 기술 전습? 그러니까 기술 전습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비자 받아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전습이니까 뭐 석 달짜리, 6개월짜리 해가지고 아마 속달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갔다 와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재다 하니까 이제 회피하는 걸 지금 유학식으로 하거든요. 기술 전습 배운다 해가지고 실습으로. 예, 네. 네, 여기서 지금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나갔다 오면 벌써 속달 6개월에 또 다시 연장되는 거죠, 결국은. 네.
실제로 한국 KBS는 4일 북중 국경 지역에서 전세버스를 탄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체류나 교육생, 실습생 등의 편법으로 유엔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며 안마업소나 공중목욕탕 안내원 등 업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베트남에도 북한 식당이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의 한 소식통은 6일 VOA에 연말까지 평양관과 고려식당 등 하노이 내 북한 식당 두 곳이 모두 운영 중인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캄보디아 내 북한 식당은 모두 폐쇄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기병 전 CM레아프 한인회장은 VOA에 프놈펜의 네 곳과 CM레아프의 두 곳 등 캄보디아 내 북한 식당 여섯 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다 나갔어요. 문은 11월 30일 날부터 닫았어요. 비자 연장을 안 해줬어요. 정부에서.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도 캄보디아 고위관리를 인용해 북한 종업원들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주 전 회장은 또 북한이 2015년부터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에 건립해 운영하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도 상황을 관망하다 지난달에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닫고 이제 12월 20일 날인가가 기대이라 조금 기다려보다가 전부 나갔어요.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박물관만 기부 체납 조건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좀 놔뒀다가 아마 다시 유엔 제재가 안 풀리면은 뭐 이 나라 정부에 사용을 하겠죠.
북한은 박물관 건립 조건으로 첫 10년의 운영권을 갖고 이어 10년은 캄보디아와 절반씩 나눈 뒤 캄보디아 정부의 박물관을 기증키로 합의했었습니다. 뷰어인은 캄보디아 외교부에 박물관 운영 방안에 관해 이메일로 질문했지만 6일 현재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러시아엔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삶을 다룬 책을 펴낸 강동원 한국 동아대 교수는 지난주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북한 식당들이 모두 영업 중인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성업 중인 북한 식당 모습과 건설 노동자들의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주 러시아 극동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학 혹은 연수 비자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러시아에 타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4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로부터 1,100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정보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 NED가 지난 4년 동안 북한 인권단체들의 약 1,1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NED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7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22차례 55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대상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의 외부 세계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이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27차례 28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탈북민 학생들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단체들에게 8차례에 걸쳐 86만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탈북민들이 민주적 가치를 배우고 정치적 지도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들에도 7차례에 걸쳐 8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시장경제 개발 관련 단체에 2차례 38만 달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한국 민간단체 역량 강화에 한 차례 37만 5천 달러, 분쟁 해결 관련 단체에 19만 5천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NED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대북 전문 방송인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 NK, 북한인권단체 나우, 서울의 대북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18곳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이 20건 34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17년이 15건 27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2018년에는 19건 267만 달러, 2016년에는 15건 24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NED는 전 세계 민주주의 성장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미 국무부의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란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실수로 격추됐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호주 산불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빅토리아 주 당국은 주민들에게 떠날 수만 있다면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의 대통령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자, 첫 소식. 이란 관련 상황 봐야죠. 이란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항공기 이란의 실수로 격추된 것이다. 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이번 항공기 추락 사건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라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란에 의한 격추일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극적인 일이라면서 하지만 다른 쪽 누군가가 실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등 다른 서방 국가 정상들도 이번 공격이 단순한 수출악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쥐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캐나다 자체 정보당국과 동맹국들로부터 정보를 확보했다면서 여러 정보와 증거들에 의하면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 원인은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어쩌면 의도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캐나다가 많은 국민들을 잃었죠.
네, 지난 8일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탑승했었는데요.
예.
캐나다 국적자가 53명으로 이란인 승객 다음으로 가장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63명이네요.
네, 63명입니다. 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9일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방대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이란 당국이 사고 발생 후 내놓은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8일 오전 6시경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고도 2400m 지점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해 추락했으며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기체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이스날 통신은 이란의 고위 항공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과학적으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같은 소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란 정부의 알리 바리에이 대변인 역시 이란이 격추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이란을 겨냥한 심리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이 바리에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추락 사고로 자국민 희생된 나라들의 경우 직접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격추하고 추락은 정말 전혀 다른 사안의 심각성인데요. 이 서방국에서는 이란이 격추했다고 얘기할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미 정부의 한 관리가 저희 VOA에 위성 정보와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륙 직후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이 실수로 항공기를 격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공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항공기를 격추한 미사일이 러시아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산 토르 M1 지대공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이란이 보유한 러시아 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나온 얘기를 좀 짚어보죠. 그 중에서 이란이 실수로 격추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란이 의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 비행기 추락 시점과 연관이 있는데. 앞서 이란이 현재 시각으로 8일 새벽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을 겨냥해서 10여 개의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네.
이 공격이 있고 난 후 바로 몇 시간 만에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네.
따라서 이란이 미국의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해당 여객기를 미국 여객기로 착각하고 격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한편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한 후에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상공에는 여객기 운항이 제한되고 있죠?
네,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많은 나라가 민간 항공기의 의도치 않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란과 이라크 영공 운항을 금지하거나 해당 노선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라크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한 이라크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이란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가혹한 제재를 가해왔는데 이제 그 양이 상당히 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재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아,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네요.
네, 호주 남동부 지역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수천 명이 또 피난길에 올랐고요.
예.
군용 헬리콥터까지 동원돼서 산불 피해 지역으로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 전에도 호주 산불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하고 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산불 피해를 크게 본 지역은 호주 남동부의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인데요.
예.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 수천 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군 함정과 헬기까지 파견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요 며칠 상황이 안정되는 듯 하더니 다시 기온이 오르고 강풍이 불면서 10일 고비를 맞았습니다.
네, 주민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네, 빅토리아주는 폭염으로 산불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이자 지난 5일에 이어서 10일 또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 주지사가 이날 브리핑에서 떠나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떠나야만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만이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떠나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앤드루스 지사는 이렇게 큰 산불을 본 적이 없고
예.
일부 지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산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9월에 시작된 산불로 지금까지 2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네.
2천 채 이상의 주택에 불이 탔습니다. 남반구는 현재 여름인데요.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넉 달째 산불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네.
산불로 탄 면적은 남한 면적보다 넓은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로 사람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네, 산불이 휩쓸면서 코알라와 캥거루, 주머니 쥐 등 야생동물도 큰 피해를 보고
예.
있습니다. 일부 종의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세계 자연기구 WWF 호주 지부는 이 산불로 인해서 12억 5천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불에 타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호주 정부는 산불로 야생동물 약 10만 마리 정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네.
정부의 관측을 크게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10만 마리 이 수치는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면서 박쥐나 개구리, 곤충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희생된 동물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자연기금 WWF 측은 특히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일부 희귀종의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하원에서 채택한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하원이 크게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날 오하이오주 톨레이도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군사작전은 1초를 쪼개서 내려야 할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데
네.
시간 많은 의회가 사전에 보고할 것을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전화할 시간이 없고 의회를 상대로 설명할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9일 하원에서 채택한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비판이 나온 걸까요?
네, 이란을 상대로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때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승인 없이 단행한 작전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병력을 철수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최근 이란과의 사이에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군령권을 축소시키고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네, 하원에서는 뭐 야당이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 과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의안 통과가 쉽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일 오후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4표 대 반대 194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 3명
네.
그리고 무소속 1명도 찬성의 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 투표한 의원은 8명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도 결의안에 찬성을 했군요. 누굽니까?
예, 맷 게이츠 의원과 프랜시스 루니 의원 그리고 토머스 메시 의원인데요.
예.
특히 이 맷 게이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지난달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변호했던 바 있어서
네.
이번 결의안 찬성 투표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 투표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의원의 찬성 투표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장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게이츠 의원은 중동에서 또 다른 영원한 전쟁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회가 개입하도록 결의안에 찬성한다고 게이츠 의원이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아닙니다. 이 게이츠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문구나 조항은 전혀 없다라고 토론에서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직감과 판단력을 발휘했을 때 테러 분쟁을 제거하고 우리 군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폭스뉴스에서 밝혔습니다.
예.
오히려 대통령의 일부 보좌관들이 정부를 천천히 전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게이츠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아, 자신이 강조하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명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본다고 게이츠 의원이 덧붙였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짚어볼게. 펠로시 하원의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민주당의 이 대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선거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올해 대선에서 중동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라고 게이츠 의원이 전망을 했는데요. 네, 전쟁과 평화는 언제나 선거에서 표를 가르는 요인이었고 네. 대개는 반전 후보가 승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하원의 결의안 채택에 따라서 대통령의 행동 반격이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아,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부담을 대통령이 지게 된 건 맞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결의안을 받아서 상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상원에서는 결의안 어떻게 처리할까요?
상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또 비슷한 결의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도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이라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평안남북도 지역이 맑겠고 자강도는 구름 많습니다. 오후에는 모든 지역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1도입니다. 양덕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0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중강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8도 사이,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신계 지역만 오전에 맑겠고 나머지 지역, 모든 지역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개성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3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은 곳은 장진, 성진, 김책, 해산, 삼전이고요. 오후에는 운기, 선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7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3도입니다. 낮 최고 영상 5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3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5도. 계산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1도로 가장 낮습니다. 장지는 아침 최저 영하 20도입니다. 동해상 오전은 앞바다 쪽이 맑겠고 오후에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오늘 오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8일은 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마침 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지난 1월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에 관해 덕담하면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에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는 12일에서 15일 샌프란시스코 방문 중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는 미북 간 핵 협상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에 가혹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상당히 더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승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어제 의회의 승인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어제 60여 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전쟁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종종 잘못된 계산에 의해 발생한다며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이란의 위대한 미래를 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라크 내 미 공군 기지에 또다시 로켓포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로켓이 어디서 발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지난 8일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실수로 잘못 발사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됐을 수 있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5일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폭발하기 직전 발사된 두 대의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 인공위성이 탐지했다며 이란 공군에 의해 우발적으로 격추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항공 고위 관계자는 이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이 영공을 이용하고 있어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국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동 지역에 정보 수집 목적의 자위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 방위선과 자위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구축함 한 대와 초계기 두 대의 중동 지역 파견을 자위대에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260명 규모의 해상 자위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고노 방위상은 중동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또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